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헌법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의 명제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최고 효력을 가진 규범이다. 그리고 그 최고 효력을 가진 규범에 들어가야 할 것은 소수자 이익의 보호다. 그리고 소수자 이익의 보호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소수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헌법이 있는 것이며 헌법은 결국 소수자의 이익 보호 문서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헌법은 있을 가치가 없는 헌법이며 모든 헌법 조항의 해석과 헌법 개정의 논의 또한 소수자의 이익을 어떻게 헌법에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헌법 해석 논의 또한 기득 질서의 강자를 보호하는 논의를 벗어나 소수자의 보호를 위해서 해석해야 한다. 즉 무엇이 옳은 해석이냐는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명제에 대해서 저는 1g도 믿지 않습니다. 1g도 믿지 않습니다. 왜 1g도 믿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소수자의 헌법 해석이 있고 다수자의 헌법 해석이 따로 있고 약자의 헌법 해석이 따로 있고 강자의 헌법 해석이 따로 있다는 진영만큼의 정치적 진영만큼의 헌법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해석 간의 충돌을 조율할 어떠한 기반이 되는 논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헌법에 관한 논의의 장은 곧 권력을 향한 투쟁의 장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소수자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즉각 알 수 있으며 그 즉각 안 고통이 곧바로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라는 순서를 따지게 되면 누가 과연 보호받아야 할 자인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인식론적 순서가 달라집니다. 인식론적 순서가 먼저 이익을 보호할 자를 먼저 규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헌법 논의를 이 사람의 이익에 맞추어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을 수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약자다 소수자다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할 때는 보편적인 규범에 의해서 먼저 논의를 시작한 다음에 그 규범에 비추어 보니 이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는 위헌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추론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 또는 피해자 또는 약자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를 먼저 규정하고 거기에 모든 헌법 논의를 끌어맞추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논의가 모두 끝났을 때 누가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할지가 나오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법으로 금지되고 있고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합법인 것이 있습니다. 즉 낙태입니다. 낙태의 경우에 누가 약자인가? 여성인가? 아니면은 태아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약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규정하는 순간 결론은 이미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적인 논의에 대한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서로의 결론을 주장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헌법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재판장 앞에 서고 피의자 피고인으로 섰을 때 피의자 피고인은 약자냐? 국가의 거대한 권력에 비추어 본다면 약자일 수 있겠지만 피의자 피고인은 또한 누군가에게 범죄라는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침해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약자와 강자라는 규정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먼저 내리고 문제에 접근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풀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도 생각해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이 위법이 될 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큰 공분을 살 만한 일이 된다. 그래서 그 공분을 살 만한 일을 그 잘못을 당한 사람이 인터넷에다 다 올려가지고 망망곡곡에 공분을 함께 불러일으켰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이 직장을 잃게 하고 직장을 잃은 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려는 데마다 쫓아가서 그 직장을 잡지 못하게 한다. 이 경우에는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냐. 잘못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들은 각자 자신의 공분을 표현했을 뿐이고 이런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은 이 문제들은 결국 해결될 수 없고 평행성을 달리는 즉각적인 주장만이 진영을 따라서 형성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헌법이 이익보호의 문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헌법은 그렇다면은 어떤 문서이냐, 특히 기본권에 관한 장들은 어떤 문서이냐. 애초에 헌법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헌법이 소수자의 이익보호라고 생각해 왔지만은 아까 봤듯이 그게 일종의 캐리커처일 수는 있어요. 캐리커처. 캐리커처일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헌법의 진정한 본뜻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 거의 절대 다수가 A라는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보세요. A라는 종교를 믿고 있고 아주 극소수 한 2%만이 종교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 A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 법률의 내용인 즉슨 A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A를 안 믿어도 된다. 그렇지만 A 종교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배교를 하면 안 된다. 종교를 버리면 안 된다. 종교를 버리는 경우에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법률을 압도적인 98%의 찬성으로 그 법률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다수자. 다수가 그 종교를 믿고 있고,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률이 위헌이냐 아니냐. 만약에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은, 그 규정이 만약에 소수자의 이익보호문서라면은, 그는 위헌을 따질 게 못 되겠죠.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만약 그것이 우리의 직관적인 숫자, 유권자의 수에서 얼마나 차지하냐, 아니면 사회경제의 지위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라는 직관적인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의 규정에 의해서 지목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의 공동체냐를 결정하는 즉 구성원들의 관계를 보장하는 문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왜 헌법이 관계를 보장하는 문서가 되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책을 썼습니다.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제가 하는 내용, 이야기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서로의 이제 규범적인 주장을 한다. 규범적인 주장. 규범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 규범적인 주장의 가장 이제 밑에서는 네가 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규범적인 주장이 있겠죠. 연인일 경우에, 친구일 경우에, 아니면은 학교 동기일 경우에 이렇게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규범적 주장이 있는데 이 규범적 주장 말고 이 사람들이 동료 시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규범적 주장이 있다면은 이 규범적 주장은 언제 타당한 주장이 되고 언제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 되겠는가? 그걸 미리 아는 방법은 없다. 처음부터 딱 보고 아는 방법은 없는데 그 주장된 것이 적어도 이 두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토의해서 합의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토의해서 누군가 한쪽이 부당하다고 거부할 내용이라면은 그것은 규범 주장, 타당한 규범 주장이라기보다는 이쪽 한쪽이 힘이 세서 힘으로 그냥 누르는데 내가 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힌 힘의 노골적인 발현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동의 ISIL은 자신들이 점령 지역의 주민들을 노예화하고 죽이고 뭐 이런 것이고 이 우리가 따르는 종교 의례를 따르지 않으면은 또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그리고 졸지에 노예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규범은 노골적인 힘의 발현이지 실상으로는 껍데기 규범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관계가 규율하는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는데, 행정부, 행정,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부의 어떤 결정이 있어, 처분이 있을 거고, 그 명령도 있고, 명령 규칙도 있고, 법률도 있고. 근데 이게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행정청의 행정 처분이 만약에 법률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위법이라고 말하죠. 근데 법률이 만약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그러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디에 의탁해서 고소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은 그 안에서 입헌민주주의 사회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와 토론을 하고 때로는 갈등을 하고 경쟁을 하고 권력을 한 정당이 잡고 여러 가지 법률과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러한 모든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이 당사자 사이의 근본적인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깨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률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해서 그 불리하게 되는 법률을 무조건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체가 기존의 보호구역의 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업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산업체 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보호무역 정책 특혜에 싼 값의 외국 제품을, 외국 제품과 경쟁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정권이 바뀌더니 이쪽 분야에 있는 보호무역을 없애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관해서 정치적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이 사람들이 싼값의 외국 물품과 경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이 정책을 두고 보면은 명백히 이 사람들하고만 관련된 정책이었고 이 사람들은 전체의 소수에 불과했죠. 그다음에 이익이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박탈되었다. 박탈되었지만은 이 사람들과 나머지 시민들 사이의 관계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를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무역 정책에 따라서 시장 경쟁을 실시한다는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원리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이제는 없다고 사정 변경으로 해서 없다고 됐다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동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헌법의 논의의 본질은 과연 동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우리 헌법의 여러 가지 기본권 조항에 의해서 선언이 되고 구현이 되었는데 그 관계가 이그러졌느냐 이그러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아마 철회가 됐을 텐데 이전에 한참 이런 정부에 집회에서 폭력 시위가 많이 난다. 폭력 시위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야 되겠다. 다 잡으려니까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복면 마스크를 쓰고 많이 하더라. 그때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독일 같은 데 보니까 독일하고 미국 몇몇 주에 보니까 복면 마스크를 쓰는 것, 집회 때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복면 마스크를 집회로 가져가는 것, 소지하고 가져가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더라. 야, 이거 참 좋은 제도다. 우리도 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복면을 이제 보통은 이제 이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복면 이걸 금지함으로써 잠재적인 폭력 시위를 예방할 수 있고 또 폭력 시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 경찰들이 열심히 찍어가지고 잡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 집회 시위하는데 내가 내 의복 복장을 택해가지고 집회 시위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제한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가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법, 태양, 의복 이런 것들을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건 집회 시위 자유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근데 보통 자유는 제한을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자유의 제한이 합헌적인 제한에 불과하냐 아니면 위헌적인 침해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위헌이다 이러면은 보통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예를 들어서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것이 제한에 불과하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제약한 데 불과하여 합헌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우리가 방금 두 가지 이익을 확인했지만 이 이익에 대해서 경중을 심리적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집회 시의 자유 제약 부분을 훨씬 크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특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회 시에 별로 안 나가보기 때문에 그걸 크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네가 떳떳하면은 다 까고 집회하는 거지. 어차피 집회가 공적 행위 아니냐. 그 집회하다가 언론이 카메라로 좀 찍었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 안 했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수자의 이익 보호 문서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 그래서.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뭘 주장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논할 것이냐? 자, 잠시 물을 복구하겠습니다. 목이 말해. 최근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경선에 승리해서 대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되고 2017년 1월 달에 무슬림 국가 몇몇 나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상당수의 이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칸트는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활동의 상계를 벗어나버린 누군가에 대해서 그 자는 선을 넘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오해일 뿐이다.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다음의 것이다. 즉, 오랜 노후 없이 한 번의 여행으로 일확 천금하기를 희망하는 바하고 그런다는
이미 본국에 있을 때 을간이로서 자기 계획을 세운 것이며 그 계획을 실행하는 중에 초기의 미친 짓이 자라서 그가 귀국할 때쯤에는 그러한 미친 짓은 완전히 발전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평소에는 도리에 맞는 사고를 하다가 이 경우에만 그것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다가 어쩌다 한번 선을 넘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랑 확신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칸트식으로 보자면은 트럼프의 초기에 미친 계획이 뭐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제약을 받는 행위자의 범주를 구획할 때 국가는 책임성 있게 행동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즉 도널드 트럼프 사고는 이렇게 진행되죠.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테러를 자행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부 극소수 사람들은 테러를 자행할 위험이 있다. 예전에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과 같은 범주로 명명해서 묶을 수 있는 무슬림이라는 사람들의 집합이 있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하다. 즉 무슬림이라는 범주에 속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사람들 역시 전면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지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국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복면 마스크 금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도널드 트럼프 사고와의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회 참가자 중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했다. 앞으로도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 예전의 집회에 참가한과 동시에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과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집회 참가자라는 사람들의 집합이 있다. 그래서 이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기 얼굴을 비치지 않을 권리, 일반적 행동 자유권, 마스크를 쓰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집회 표현의 자유, 즉 방식의 자유에 대한 선택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하다. 즉 그 범주에 속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사람들의 권리까지 박탈당하게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이 둘을 책임있게 따져서 다를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생각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범주에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있겠죠. 나는 지금 기업주들이 지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간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고용주도 기업주이면 이 법안에 지지할 확률이 높다. 집회는 공개적인 행위라서 언론이 카메라로 찍고 경찰도 체증이 하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 나는 이 법안 반대 집회에 참여는 하고 싶으나 내가 참여했다는 건 들키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나는 지금 다수에게 매우 인기 없는 주장을 하는 집회에 간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해를 달리하고 내 주장을 대단히 어리석은 것으로 일축하고 오히려 나를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는 것은 보이고 싶지만 나의 정체를 알리기는 싫다. 세 번째, 나는 국가권력이 싫어하는 주장을 하는 집회에 간다. 특히 나는 국가정보기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자고 분할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 국가기관은 정보를 수집해서 민간 사찰을 해서 불이익을 교묘하게 주는 기관으로 안명이 높다. 이 기관에 찍히고 싶지 않으면서도 나는 그러한 공적 주장을 하고 싶다.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오늘 몹시 춥다. 그래서 방한복을 입고 마스크까지 끼고 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데 집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오늘 집회 참석자들은 마스크에 X 표시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직역의 합법화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경멸당하고 천시당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 구획이 자의적일 때, 그렇게 될 때는 그 범주에 국가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포함시킨 사람들은 일종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수단으로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는 면자제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 기타 불이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친족의 행위, 친족은 되게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는데 이웃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오가작품제는 헌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것이냐. 오가작품제를 금지하는 헌법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오가작품법을 하리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겠죠. 면자제는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친족이라는 더 가까운 사람, 무언가의 잘못을 저지른 것과 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연좌 처벌을 하는 걸 금지한다면 이웃이라는 더 먼 거리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자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연좌 처벌하는 것도 위헌이겠죠. 그는 인간 존엄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우리 헌법 10조가 인간 존엄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인간이 존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판단하에 자신이 이성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형성하고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근데 엉뚱하게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범죄로 잡혀갔다. 그래서 이 동 사람들은 앞으로 보호관찰을 받아야 된다. 왜냐? 범죄가 일어난 동네의 사람이라는 범주로 묶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결국 행정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대우되는 것이지 목적으로 대우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칸트가 모든 인간은 항상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알아서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시면 틀린 겁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니시 두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대할 때 부분적으로 수단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편의점에 가서 콜라 사 먹을 때도 그 사람은 콜라를 주는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목적으로서도 대화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의 인생 계획을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굴절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동시에 목적으로서 여전히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좌제나 이웃 연좌제, 이웃보다 더 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같은 종교로 묶인다거나
아니면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집회 참석이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웃긴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은 인간 존엄성에 위반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변호사들 뭐 보면은 최근에도 어느 판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하고 해가지고 큰 뇌물을 먹어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변호사 감옥 갔다. 변호사 문제다. 모든 변호사들을 변호사를 금지하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는 모든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하는 걸 녹음하자. 녹화해가지고 국가가 그걸 데이터베이스하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국가가 공익을 줘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과 책임 없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구분이 구분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냥 도매급으로 묶이게 된 사람들을 수단으로서 대우하게 된 것이고, 이건 정확하게 이제 제 견해로는 헌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 헌법이 제10조와 관련된 자기 책임의 원칙과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37조 2항에 과잉금지 원칙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필요한 범위는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그러한 폭력 시위를 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제약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아까는 처음에 이 문제를 대했을 때는 아, 이 두 개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국민들 상당수가 아 그래 마스크를 써서라도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마스크를 금지시켜서라도 우리 폭력 시위를 막아보자 하는 이익이 있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석해야 될 중요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냥 그 이익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다른 사안에서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원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즉 책임 없는 사람과 책임 있는 사람을 묶는 그 원리가 있고, 그 원리는 한쪽을 이렇게 묶여 도매급으로 묶여버리는 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함으로써 수단으로 대우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한쪽이 한쪽의 편의를 위해서 훼손되는 그러한 불평등하고 부정한 관계로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위반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헌법 논쟁이 일반적인 정치에서 이익의 논쟁하고 다른 점을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상상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상상력이 제한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 각자의 경험이 각자의 신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이게 안 지워지는 게 아닌가요? 아, 지워지나요? 깜짝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군가는 상당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군가는 여자로 태어났고, 누군가는 남자로 태어났고, 누군가는 성적 지향이 이상해자고, 누군가는 성적 지향이 동성애자고, 누군가는 어느 지역에 살고, 누군가는 어느 지역에 살고, 누군가는 외국에 살다 왔고, 누군가는 어떤 능력이 출중하고, 누군가는 모든 능력이 다 평범하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쉽죠. 기껏해야 이게 좀 가까운 사람하고 우리가 친숙하지 아니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싫어요. 그리고 우리 또 정당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정당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신론자는 종교는 거짓이다. 종교는 거짓이고 종교가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쳤다. 종교는 인민의 악편이고
반과학적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안 느낀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막 제안해도 자유가 안 가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지 뭘 이상을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별로 안 와닿는단 말이죠. 안 와닿고 그래서 이 안 와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한 주장들을 많이 한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피켓팅을 하는데 피켓팅하는 사람이 학문 섹스도 인권이냐 이렇게 들고 피켓팅을 했다고. 그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자기는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생의 방향에 어긋나고 자기가 진실하게 믿고 있는 교리, 그 교단의 여러가지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설파하는 그런 지침과도 크게 어긋난다는 거죠. 자기 그게 크게 어긋나는 것이 마치 정당한 시민권을 얻고 막 이렇게 하느냐 보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러한 학문 섹스도 인권이냐 하는 전략은 우리가 권리를 논하는 수준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권리를 논할 때 우리는 매우 구체적인 행위 범주와 고도로 추상적인 권리 범주를 나란히 연결시켜놓고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은 이상하다. 이 직관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친숙하게 여기는 그 권리의 행사 방향만이 그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친숙하게 느끼지 않는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삶의 가능한 범위가 제한된 부분에서는 그 권리의 범주를 협의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헌법에서는 판사 임용에 대한 권리나 미결분 일수를 산입받을 권리, 익명으로 댓글을 달 권리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익명으로 댓글을 달 권리, 익명으로 댓글을 달아서 조롱할 정치인을 조롱할 권리도 표현의 자유냐, 익명으로 욕설을 쓸 권리도 표현의 자유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댓글 욕설 안 되지. 제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떠올려. 특히 댓글에 이렇게 트라우마 쌓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장 이제 그게 반대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권리의 범주에서 만약에 우리가 권리를 이익보험문서로 보면은 서로가 권리의 범주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매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이질적인 그러한 행위들은 자꾸 제외시키려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헌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의 약점이 많은 인간으로서 가지기 마련인 필연적인 상상력과 공감의 한계를 극복해주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정하게 협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매개체들을 만들어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종교, 특히 지배적인 종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무신론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되는 권리는 뭐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 너도 네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되 또 나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되 다른 사람의 종교 또는 종교에 반대하는 활동 그 자체를 힘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국가 거기 종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한쪽으로 밀어 당기면은 더 이상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아니겠죠. 한쪽이 수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권력이 세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사하는 방식대로 관철시킨 것일 뿐이지 원래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라고 했을 때 데이트 안양에 오늘 철수가 데이트를 해서 미숙이랑 만나서 뽀뽀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자신들은 지금 이 시간에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양에 가서 미숙이랑 데이트를 할 자유는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 자유는 필요 없죠. 2017년 이 날에 거기 안양에 갈 자유가 특별할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철수하고만 관련된 자유다. 철수하고만 관련된 자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철수가 오늘 안양에 가는 것을 막는다면은, 데이트를 하는 것을 막는다면은, 우리가 내일 가평의 계곡에 가는 것을 자의적으로 막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람들의 관계는 원리에 의해서 규율되어야 하고, 그 원리가 한번 깨졌을 때, 우리는 다른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즉, 우리는 여한 방식으로도 권리의 행사 방식을 구체적인 수준으로 내려서 그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방식이 우리에게 친숙하지나 충숙하지 않느냐,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통해서 판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성적 지향에 따라서 자신의 파트너를 결정하고 자신의 성애를 향유할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누구나 입헌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기반으로 논의를 하고 그런 권리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만 박탈했을 때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이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그 법으로 금지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차별을 교사한다면은 그것은 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듯이 소수자의 이익 보험 문서로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헌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의 문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배자가 되지 않고 모두가 자유로운 공화국의 시민이 되는 그런 관계를 보장하는 문서로 봐야 되고 그것은 우리 규범의 본질에서 나온다. 그 규범이 따를 만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억울해서 미치겠지만 당하고 있는 것이냐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렇다면 헌법은 그러한 관계를 보장하는 문서로 읽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관계를 보장하는 문서로 보았듯이 봤을 때 평행하는 이익의 충돌처럼 보였던 사안들 복면 마스크 금지나 이런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각자의 처지에 묻혀 들어가서 필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상상력을 공통된 추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를 헌법이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2교시 하겠습니다.